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학교들이 15일 폭발물 위협으로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LA 교육청은 책가방이나 포장 형태의 폭발물이 교내에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이 접수돼 모든 학교를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LA 동부 샌버너디노에서 총격범 부부가 14명을 숨지게 한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2주도 안 돼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폭발물 위협 이메일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보안 당국자는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LA 경찰 당국이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LA 교육청 산하 900개 이상 학교를 모두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교육청 산하에는 70만여 명의 학생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시리아 내전 종식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강대국들이 주요 위기 사안에 합의할 능력이 있을 때 세계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러 양국이 견해차가 있었을 때도 효과적으로 협력하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정치적 해결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해온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조사를 15일 공식 마무리했습니다. 35개 나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이날 조사 종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이란이 핵 기폭 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주로 2003년 이전의 일이었으며 그 같은 활동이 과학적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이 과거 수행한 모든 자세한 활동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전반적인 상황 평가에 필요한 사안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14일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자국 선적 진포 해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언론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진포 해운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이전과 송금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진포 해운은 지난 2013년 7월 7만 2천 달러를 청천강호를 위해 파나마 선적 회사에 송금했습니다. 청천강호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구 전투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이 해외 테러단체를 지원해온 혐의로 이슬람 과격분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15일 시리아 내 이슬람 과격단체인 자이시 알 무자헤린 왈 인사르를 4차례 지원한 혐의로 35살의 살라피스트 스벤 라우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우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계되어 있는 이 단체를 위해 전사들을 모집하고 자금과 물자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라우는 지난해 독일 우퍼탈시에서 이른바 샤리아 경찰대를 조직한 뒤 유명해졌습니다. 이 조직에 속한 남성들은 샤리아 경찰이라고 적힌 주황색 자켓을 입고 유흥업소 이용객들에게 술과 도박, 음악 청취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이슬람 율법 적용을 포방하며 거리 순찰을 벌였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이 많고 황해도는 오전 한때,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이유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숭배로 일관한 공연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최룡해를 비롯한 혁명 2세대의 퇴진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황해도는 오전 한때,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취소된 주된 이유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숭배로 일관한 공연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모란봉 악단이 최근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다가 돌연 취소한 이유가 공연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한 보고에서 모란봉 악단의 공연 내용이 지나치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숭배 일색인데 대한 양측의 갈등 때문으로 추정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보고에서 모란봉 악단이 리허설에서 보여준 이런 공연 내용 때문에 중국 측이 관람자들의 격을 낮추었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의 최근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공연 불발의 원인이라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앞으로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그 협력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번 사건을 놓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 표시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업무 관련 소통 문제로 모란봉 악단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명성 기사 이외에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모란봉 악단의 철수가 양국 관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공연 취소와 관련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마찰의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온 최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접견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던 모란봉 악단 중국 공연과 관련한 홍보 코너와 기사, 사진 등을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국가정보원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 제1위원장의 권위주의 통치 행태의 단면이 외교 무대에서 드러난 예라면서도 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당대에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김정은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그중에서 특히 관광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지난 방창건 기념 열병식에 유인산 상무위원이 갔을 때 그런 해빙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중 두 나라가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두 나라 모두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배경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정권의 변덕스러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3일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베이징 공연 취소는 김정은과 그의 정부의 변덕스러움과 비밀스러운 특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냉랭해진 북중관계의 상황에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정권이 예측하기 힘든 정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는 북중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는 지난 2011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냉랭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이 지적하는 김정은 정권의 변덕스러움은 돌발적인 행동과 결정으로 국제 결례를 범했던 과거 사례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다가 하루 전에 돌연 취소했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을 약속했다가 막판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초청했다가 사흘 만에 전격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와 관련해 북중관계의 해빙을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면서 그동안의 북중관계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냉랭해진 북중관계가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개선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교사절과 같은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공연 취소로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 이유 찾기에 바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북중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였지만 갑작스런 공연 중단으로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정부는 모두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통 문제 때문이란 중국관영 신화통신의 보도 외엔 모두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그러나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과 북중관계 개선 여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며 이번 공연 취소로 인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장유산 연구원은 이 신문에 모란봉 악단의 외교가 북중관계 진전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과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철수가 북중관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왔던 최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접견 사진을 삭제했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역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보도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외신들은 모란봉 악단의 취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한국국정원의 국회 보고와 연합뉴스를 인용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텔레그래프 등 일부 영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들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분노한 중국 정부가 공연 참석 관리들의 격을 크게 낮췄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공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주장에도 공연을 관람할 경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게무라 도시미츠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는 텔레그래프 신문에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가 이에 대해 격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언론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현성월 모란봉 악단 단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과거의 관계가 한국 매체들을 통해 퍼지면서 최고 존엄을 건드린 게 공연 취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 씨 가족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3대째 통치하며 수령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조소를 주권, 최고 존엄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결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유력신문인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14일 무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 이유 5가지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수소폭탄 주장을 이유로 공연 참석 관리들의 격을 크게 낮춘 것, 김제1위원장과 현성월 단장과의 과거 밀월 관계 보도로 인한 북한의 최고 존엄 모독, 김 씨 가족을 숭배하는 공연 내용을 낮춰달라는 중국 측 요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발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난달 17일과 18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판단해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100건 넘게 유엔에 접수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실시된 중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and even death upon return to the country.
위원회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노동,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습니다. 위원회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최룡해를 비롯한 혁명 2세대 퇴진이 본격화될 것이란 한국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집권 2기에 새로운 권력 엘리트 진영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나 통일연구원은 15일 펴낸 2016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이번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최룡해를 비롯한 혁명 2세대의 퇴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통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진행되어 온 권력 조정과 당 조직 강화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5월의 노동당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과 당내 요직 인선이 확정돼 권력 재편이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될 김정은 정권 2기의 권력 진영은 최룡해로 시작된 혁명 2세대의 퇴진이 본격화되고 곳곳에 포진해 있던 혁명 3, 4세대가 당 권력에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올 한 해 김정은 정권을 평가하는 핵심 단어로 권력의 안정화를 꼽고 이런 면에서 북한이 내년에 당대회 개최를 결정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권력이 안정됐다고 보는 근거로 김정은 정권의 당과 정, 군에 대한 속도감 있는 인적 교체와 주민들의 소비생활 개선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화 효과, 그리고 특구 설치 등 외화 획득원의 다변화 시도 등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권력이 표면적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시장화의 확산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내년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진일보한 언급을 내놓음으로써 국면 전환에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내년에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6차 회담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도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북한은 내년 5월 노동당 대회, 한국은 4월로 예정된 총선 일정을 앞두고 남북한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9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5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 같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과 6월 말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각각 2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를 기부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구가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미화 1,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 한 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9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스위스가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했고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390만 달러, 호주가 230만 달러,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200만 달러와 16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9일 현재 모금액은 9,230만 달러로 목표액의 55%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호랑이 서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호랑이 개체 수를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 정부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인텔파크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아라밀레프 아무르 호랑이 센터 연해주 지역 소장은 14일 러시아 천연자원부와 북한 대표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밀레프 소장은 북한에 호랑이가 있다면 그 수를 세는데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밀레프 소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무르 호랑이, 즉 시베리아 호랑이가 북한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호랑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리 다르만 세계자연기금 WWF 아무르 지역 소장은 기자들에게 북한 북부 지역은 호랑이 서식을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며 러시아 호랑이 암컷과 새끼 두 마리가 북한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야생에서 전 세계적으로 남은 숫자가 500마리 정도에 불과한 세계 10대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서식지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 지역, 북한 등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13년 야생 호랑이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시베리아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자연 보호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야생 호랑이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백두산 호랑이를 시베리아 호랑이와 구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같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베리아 호랑이는 지난 1921년 경상북도에서 사살된 공식 기록을 마지막으로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915년에서 1942년 일제강점기 때 호랑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일제가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며 호랑이 100여 마리를 사살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백두산, 자강도 와갈봉, 강원도 고산군 추해산 일대에 호랑이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호랑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무기 거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여전히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 무기와 관련 기술을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민간기구인 합동국방안보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고객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 외에 비국가 무장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확산 전문가인 버거 연구원은 해당 국가의 전현직 당국자와 군부관리, 북한과 거래한 무기 중개상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해외 무기거래 실태와 고객 명단, 유엔 대북제재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표적시장, 제재시대의 북한 군사 고객들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북한의 무기 수출 현황을 어떤 경로로 추적하셨나요?
So the book is based on a variety of sources. It's based on declassified information from a number of governments from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각국 정부 서류, 유엔 보고서, 기업 정보 자료뿐 아니라 군사 전문 정부 당국자, 전문가, 그리고 북한과 거래한 무기 중개상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무기 거래에 직접 관여한 인사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Of course, but as the book demonstrates, the value in having those conversations is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북한의 군사 역량과 해외 무기 시장 활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So North Korea has still to this day a very wide range of military customers. It's worth noting that that customer base has declined over time.
북한은 매우 다양한 군사 고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 그룹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냉전 시기에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 62개 나라와 그 밖에 비국가단체에 무기나 관련 부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으니까요. 하지만 2006년 이후 여전히 10수개 나라들이 북한으로부터 그런 물건들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이란,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우간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나라들마다 수요가 다를 텐데 가령 어떤 무기나 관련 서비스를 북한에서 사들이는 거죠?
North Korea's defense export catalog is pretty broad. It covers a number of categories. So, for example, it is able to
북한이 판매하는 무기 수출 목록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소규모 무기와 탄알부터 탱크, 병력 수송 장갑차처럼 보다 규모가 큰 재래식 무기 체계는 물론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잠수함, 고속 초계정, 심지어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듯이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부품과 기술 또한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는 그런 동기와 특수한 상황을 복수의 국가별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Yes, so North Korea has three categories of clients. It has what I call resilient clients.
그렇습니다. 북한의 고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력적 그룹입니다. 북한과 정치, 군사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소외돼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기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제재 체계에 대해 잘 알면서도 이를 어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한 그룹으로 탄력적 그룹보다 소규모입니다. 다른 곳에서 무기를 구입하기 원하지만 별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북한에 기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가령 에티오피아의 경우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의 무기 생산 기술을 의지했지만 그 이후에도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해 북한의 기술과 생산 라인을 다시 찾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석 그룹이 있는데요. 북한과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이 두세 차례 단발성으로 무기를 구입한 나라들입니다.
북한이 가장 내세우는 군사용 수출 품목은 뭔가요?
One of North Korea's greatest contemporary advantages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is actually its ability to
현재 전 세계 군수 시장에서 북한의 최대 강점은 북한과 옛소련, 중국 등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이 냉전 시대에 생산한 무기들의 예비 부품을 개선하거나 수리하는 역량입니다.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전 세계에 많은 무기를 확산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예를 들어 1950년대 생산한 탱크 등 이 과거에 공급한 무기들에 대한 보수나 유지,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기를 여전히 배치하고 있는 북한은 낮은 가격에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런 영역 역시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There's an ongoing discussion about whether or not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designed at the UN level to address the North Korean proliferation threat have
북한은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적용 대상입니다. 2006년 시행돼 2009년 강화된 조치죠.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거나 관련 면허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중국에 가서 대전차 미사일 생산 면허를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고객들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 새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없고 점차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북한의 확산 위협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재래식 무기 기술에 대한 이 제재만큼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북한이 비국가 단체와도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테러 단체도 포함돼 있나요?
There is some evidence to suggest that North Korea has dealt with non-state groups that some countries define as terrorist organizations.
과거 스리랑카 반군 세력인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 그리고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거래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위성 사진 판독 결과도 나왔고요. 수년 전 내전이 끝난 스리랑카에는 더 이상 북한의 고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때 북한 선박이 스리랑카 해안에 접근해 현지 반군 세력들에게 무기를 넘겨줬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The first that I would suggest is to eliminate the small arms exemption in the embargo.
우선 무기 금수 조치 가운데 총기류를 포함한 소형 무기 거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어떤 무기나 관련 부품, 서비스 등도 팔 수 없게 돼 있지만 소형 무기를 들여올 수는 있습니다. 공급자가 판매 5일 전에 유엔 안보리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 조항이 심각한 허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군사기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면 무기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보다 중간 단계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세력에 제재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홍콩, 이집트 등에 신뢰할 만한 현지 조력자를 두고 있는데 이런 연계 세력들에게 유엔 대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확산 네트워크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합동국방안보연구소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현황과 대북 제재 체제 체계 개선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대한 격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 군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의 국제법에 따른 영호권 분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먼저 그 현안인 중동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해 순위파 무장세력 ISIL 대응 전력에 관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ISIL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ISIL 지도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예, 그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 이어서 최근에 미국 서부 샌버나디노에서도 테러 공격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미국인들의 우려도 함께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격퇴 의지를 거듭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순위파 무장세력 격퇴 노력에 진전이 있으며 최근 그들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사태의 긴급성에 대한 중대한 인식을 갖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ISIL은 한때 이라크에서 차지했던 점령지의 40%를 잃었고 시리아에서도 수천 평방킬로미터를 잃었다면서 현지 주민들도 ISIL의 잔혹함과 강탈에 시달리면서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특히 그 샌버나디노 테러 이후에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커졌었는데 새로운 전략이 제시된 게 있나요?
네, 당초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뭔가 좀 전략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언급 중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여전히 미국은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지상전투는 현지에서 ISIL과 맞서 싸우는 현지 병력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이 ISIL 지도자 제거와 시리아 내 지상병력 지원 등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ISIL의 선전활동과 신규 대원 모집, 또 자금줄 차단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함께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반군 간의 협상을 내년 1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시리아 내전을 끝내고 과도 정부를 구성해서 ISL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회의를 마치고 미국의 국방장관은 중동을 바로 방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중동으로 그리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로 각각 향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주요 동맹국들과 ISL 격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케리 장관은 러시아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예. 카터 장관은 ISIL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그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첫 번째 방문국인 터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카터 장관은 ISIL을 더 빨리 격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동맹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터키에 대해서도 인시리크 공군기지를 미 공군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터키의 공군과 지상 병력도 더욱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와 동시에 미국도 최근에 ISIL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특수병력을 파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지휘부 제거와 인질 구출 등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해 200명 규모의 특수병력을 파병했는데요. 카터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군 지휘관들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과 함께 연합군의 노력을 배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앞서 케리 장관은 러시아로 향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올해 두 번째인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견해 차이도 불구하고 이란 핵 문제 등에서는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날 면담에 앞서 케리 장관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이 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동맹을 하겠다,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수니파 이슬람권 34개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15일 국영 SPA 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테러리즘을 뿌리 뽑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이슬람권 34개국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들이 참여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같은 군사동맹을 주도하는 사우디는 물론이고요.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레바논, 쿠웨이트, 예멘, 터키,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순위파 이슬람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 모두 순위파 이슬람 국가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도 밝혔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들 34개국은 모두 사우디가 주도하는 순위파 이슬람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들인데요. 구체적인 그 전략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지원할 합동작전센터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내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밝혔군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14일 당 총서기도 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내년 거시경제의 주된 방향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또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중앙정치국 지도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기간산업과 국유기업, 세제정책 등에서 개혁 조치를 시행해서 다른 분야에도 변화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세금과 거래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사회보험과 전력 그리고 물류비용 등의 경비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올해 지도부가 제시한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내년에는 더욱 위축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또 공급 개혁을 내년 거시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삼을 것을 시사했는데요. 회의에서는 유효한 공급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투자 역량을 유지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수요를 진작시킬 것도 당부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공급 부분에서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앞으로 조만간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그 정치국 회의에서는 부동산 그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 공급 과잉이 장차 경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시민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시의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고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고요.
네, 미군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총사령관 중에 한 명이죠. 스콧 스위프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14일 하와이에서 연설하면서 바로 그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 군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국제법에 따른 영어권 분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국제법에 의한 분쟁 해결 과정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는데요. 스위프트 사령관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재원을 해군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이미 국제법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VOA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앞서 필리핀이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정식 신청했고요. 법원도 이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양자간 사안이지 국제재판소에 관할 건이 없다면서 중재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떠한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스위프트 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이번 발언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국제재판소에서 나온 결과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해를 했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또 일방적으로 이를 근거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또 항해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구축함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서 실제로 구축함을 파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행동이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러자 미국은 해당 해역이 공해로서 자국의 구축함 항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편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미군은 당초 해당 해역에 정기적으로 구축함을 순찰한다는 계획이었고 또 이번 달에도 파견이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중동에 순입한 무장세력 ISR 격퇴 작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달로 예정됐던 순찰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황해도는 오전 한때,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평안북도는 구름 많고 곳곳이 흐리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도, 강계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해주와 용현에서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0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맑겠고 장진, 해산, 풍산 지방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장진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10도, 해산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9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0도, 삼지연은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고 먼 바다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학교들이 15일 폭발물 위협으로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LA 교육청은 체감형이나 포장 형태의 폭발물이 교내에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이 접수돼 모든 학교를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폭발물 위협 이메일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보안당국자는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LA경찰당국 LAPD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LA교육청 산하 900개 이상 학교를 모두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시리아 내전 종식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강대국들이 주요 위기 사안에 합의할 능력이 있을 때 세계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러 양국이 견해차가 있었을 때도 효과적으로 협력하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정치적 해결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해온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조사를 15일 공식 마무리했습니다.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이날 조사 종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이란이 핵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주로 2003년 이전의 일이었으며 그 같은 활동이 과학적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이 과거 수행한 모든 자세한 활동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전반적인 상황 평가에 필요한 사안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14일 북한 청천강호에 파나마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자국 선적 진포 해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언론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진포 해운에 대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이전과 송금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진포 해운은 지난 2013년 7월 7만 2천 달러를 청천강호를 위해 파나마 선적 회사에 송금했습니다. 권위 있는 영어 사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메리엄웹스터 사전이 2015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주의라는 뜻의 이즘을 선정했습니다. 메리엄웹스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자들이 많이 찾아본 단어는 사회주의, 파시즘, 인종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테러리즘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엄웹스터는 해마다 그 해를 대표할 단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과 함께 인기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이 해외 테러단체를 지원해온 혐의로 이슬람 과격분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15일 시리아 내 이슬람 과격단체인 자이시알 무하지린 왈 안사르를 4차례 지원한 혐의로 35살의 살라피스트 스벤 라우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우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계되어 있는 이 단체를 위해 전사들을 모집하고 자금과 물자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는 오전 한때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